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에서 성령 하느님을 루학, 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기를 잘 느끼거나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숨을 쉼으로써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아마 성경의 저자는 이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이라고 하는 말을 성령 하느님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성령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령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하면 몇 명이나 손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나는 구원받았다. 손들어 볼까요? 나는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가톨릭 신자분들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교만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잘 대답하지 못해요. 희한합니다. 그거는 마치 개신교 신자들의 전유물인 것, 전유물처럼 느껴져요. 개신교 식구들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모두 다 손들고 구원받았다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저 목사님이나 할 만한 질문을 왜 신부가 할까? 오히려 이렇게 조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 역시 구원의 삶으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이런 내용일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중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넘침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당신의 모상, 당신을 닮은 인간이었죠. 그 인간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고 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죠. 그리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음으로써 이 세상과 신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를 구원의 속량의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 역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의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구원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 다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그걸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많은 교황님들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도 우리 세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세요? 되게 공허하지 않으세요? 저는 살면서 가끔 때로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말처럼 공허한 말이 없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잘 와닿지 않아요. 신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가 있고 인간의 응원이 필요하고 인간의 따뜻한 체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갗에 부딪히는 그 따스함이 훨씬 더 사랑으로 느껴져요. 반대로 하느님의 사랑은 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그것들을 하느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울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열망, 희망들을 살면서 점점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데 사돈의 팔촌이 없어요.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저랑 같은 아마 사돈의 팔촌인 사람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굴도 새까맣고 되게 이국적으로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신부가 되고 미국 성당에 갔을 때 제가 미국 성당에 7년 살았습니다. 처음 보는 모든 신자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 know father, you are from Philippines, right? 모든 성당에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잘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과 제가 너무 다르게 생겨서 다들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필리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도 오케이, 어차피 같은 아시안이니까 그저 그냥 그렇게 둡니다. 살면서 그래서 이민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느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제일 이민자로 살면서 힘들 때가 롱 할리데이 위켄드.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집에 갑니다. 크리스마스 미사 끝나고 본당 신부님도 집에 가세요. 다 집에 가고 나면 성당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정말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성당 뒤편에 큰 숲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면 아주 가끔 사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그 파킹랏을 걸으면 또각또각 소리가 사제관에서 들려요. 혼자 있으면 그렇게 고요해집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첫 번째 제 신앙의 고백이라면 제가 서품 받고 만났던 첫 번째 성탄절 저녁인 것 같아요. 제가 상훈 신부님이랑 같이 한국에서부터 살고 미국에 와서 신부 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을 제가 방황하고 돌았습니다. 신학생 두 명 신부될 시간만큼 제가 신학생으로 살고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죠. 아들 신부님, 저한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 속 안 썩이고 커져서 너무 고맙다. 너는 신학교 사는 내내 평생 안 썩인 속 다 썩였다. 제가 신학교를 한 14년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그랬으니 어머니 속이 속이겠어요? 아들 신학교 보내놓고 아들이 사람 노릇 못하고 밖으로 도니 그 꼴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저게 오랜 시간을 돌고 신부가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신부가 되고 만났던 성탄절. 본당 신부님도 다 집에 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성당에. 그래서 다 식은 파스타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파서 그냥 마이크로웨이브 돌려가지고요. 성탄절 저녁에. 그거를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뭘 해야 되나. 너무 그 외로운 마음이 사무쳤습니다. 그날 저녁에. 근데 뭘 하고 있으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다가 문득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하느님께서 제일 좋아하실까? 기쁠까? 그냥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문득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 기도를 조금 하는 게 좋겠다. 예수님 성탄 기쁜 날이니까. 그리고 다 불 꺼져 있는 성당에 갔습니다. 감실 앞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전혀 의도치도 않았는데 제가 지나왔던 그 14년 6개월의 시간, 15년의 시간을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언제 신학교에 갔고 어떻게 시간들이 지났고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온전히 제 힘으로 산 줄 알았어요. 살면서 신부가 될 때까지 이를 악물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민자인 여러분들 아마 무슨 말인지 10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두고 봐라. 꼭잘 된다. 꼭 신부 돼서 내가 보여주마.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버텼던 순간들도 있고요. 제삶 안에서 제가 살면서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 제가 부제품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 몬시뇨리신데 지금도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게 가깝게 지내는 몬시뇨리예요. 그 몬시뇨리 제 영적 지도 신부님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제품 받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실바노, 분노를 너무 많이 꺼내셨으면 다쳐. 좋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야지, 분노와 어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저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러니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말라고. 이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4년 동안 얼굴 맞대고 살면서도. 그러고 나서 제가 서품을 받게 되었을 때, 제가 그 몬시뇨르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담 고해성사를 청하면서. 아직 신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몬시뇨르이 저한테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네가 합당하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서 너한테 서품을 주는 게 아니야. 그저 네가 지금껏 열심히 해왔고, 네가 보여주었던 열정과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거면 충분해. 그저 하느님의 사랑에 부족한 널 맡기는 거야. 그러니 너도 하느님의 사랑에 너를 맡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부로 살다가 6개월 만에 만나는 첫 번째 성탄절 저녁. 그날 저녁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저는 제 힘으로 이를 악물고 서품 받는 그날까지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게 제 힘으로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넘어질세라, 포기할까봐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하느님이 뒤에서 받치고 떠밀고 끌어주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부가 됐던 거더라고요. 그저 내 의지만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른 게 아니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심지어는 신부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그 모든 시간이 그저 내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도 그렇겠죠? 다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위해서 미국에 왔을 거고, 나보다는 조금 더내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오셨겠죠. 그래서 나는 못 입고, 못 먹고, 허드렛일 하면서 살아도 내 자녀들은 잘 키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미국에 오셨겠죠. 다들 그렇게 키웠을 거고요. 그 시간들이 아마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온 사람들 중에 아마 자기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아서 미국 와서 떵떵거리고 이민 생활 시작한 사람 1%도 되지 않을걸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지나온 그 모든 시간에 그저 악에 바쳐서 살았던 내 삶도 그게 내 힘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순간에 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질세라, 포기할세라, 끊임없이 이끌고, 떠받치고, 끌어주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게 신부되고 만났던 첫 번째 성탄절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 하느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살면서. 정말 공허하게 들리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이 제 삶의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내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요. 바로사도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간절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그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것을 깨달았던 순간이 그날이었어요. 아마 제가 신학생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까지 다 통틀어서도 제가 신을 처음으로 만난 날은 아마 그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되게 강렬했던 큰 체험으로 남아있어요.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밤. 그날 그곳에 처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단둘이 머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분명히 사랑이시라고요. 여러분도 언젠가 살면서 한 번쯤 그런 체험들이 이미 있었길 또는 앞으로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나온 내 시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이 그저 나의 힘이 아니라 신이 지금껏 나와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소중한 시간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고백하는 거죠. 아, 사랑이었구나.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이었고 그 모든 것의 마지막 완성이 사랑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성령 하느님을 만나는 건 그럴듯한 사람들, 성경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저 나는 무지랭이 신앙인, 뭐 나에게 그런 큰 은총이 있겠나. 성령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긴 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정말로 내 삶 안에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지 나도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성령 하느님을 체험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한 3분의 1쯤 손을 드셨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체험하고 싶긴 하지만 그것도 그게 또 온다고 했을 때 막상 그렇게 기쁠지 잘 모르겠고 확신할 수 없으니 손을 드는 게 그저 불편할 뿐이죠.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을 부를 때 앞에 형용사를 붙여요.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느님, 땡땡이신 하느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느님을 부를 때 가장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칭호가 뭐예요? 칭호, 부르는 이름이 창조주이신 하느님.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나요? 땡땡이신 예수님. 그러면 그 땡땡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가장 비근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겠죠. 세 번째, 땡땡이신 성령님.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앞에? 사랑 아니라니까요. 창조주이신 하느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니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 이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세 번째 표현입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성령님이에요. 이 앞에 형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꾸미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그렇죠? 혼돈에서부터 조화로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이게 성령 하느님의 가장 중요한 부르는 이름이에요. 속성이고. 성령 하느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 설명이에요. 거룩하신 성령님.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 미사 때도 씁니다. 성화, 그렇죠? 그림들, 거룩한 그림들. 성상, 그렇죠? 거룩한 조각상들, 성당, 거룩한 집, 모두 다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거룩하신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Holy, Sanctus, 그래요. 그 말이에요. 뜻이 뭐냐고요. 알겠어요. Holy, Sanctus. 네. 뜻이 뭐냐고요. 뜻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 정답. 구별되어진다. 구별되어진다. 영어로도 set apart예요. 뭔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거룩한 거래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 집이 거룩한 이유가 뭐예요? 보통의 집과 구별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집, 성당이라고 불러요. 성인,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성인들은 뭐예요? 보통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성령 하느님을 모신다, 성령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래서 뭐겠어요? 성령 하느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신다면 그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디로 이끄시겠어요? 거룩함으로 이끌죠. 거룩함으로. 성령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거룩함을 입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저번 주일날 이독서 기억나세요? 베드로 1서? 기억나면 큰일 나지. 기억나면 죽어버리죠. 자, 봅시다. 저번 주일날 말씀이 뭐였는지, 부활 6주일. 제가 읽어드리죠. 부활 6주일, 제 2독서. 주일날 여러분들 미사 다 나오셨죠? 저번 주 주일날. 베드로 1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보아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느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되어진 백성, 하느님의 사제단, 거룩한 결에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모세가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모세에게 하느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시나이 산에서. 처음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계약을 맺었어요. 하느님은 이제 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고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쌍방간의 거룩한 계약, 구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내려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하느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레위기에 나와요. 이거 맞추면 뭐라도 주머니에 있는 거라도 줘야 되나? 제가 성령대회 전에 뉴저지에 살 때는 묵주를 이렇게 주머니에 50개씩 가지고 다니다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하나씩 드렸었는데 안 가지고 왔네요. 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는 모두 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맞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죠. 마태복음 5장과 6장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훈육하시는, 교육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하고 6장이요. 그 시작이 산상수훈이에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부터 쭉 시작하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뽑힌 제자들에게 뭐라고 첫 번째로 당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훈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이 그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당부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처음으로 내리는 당부의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개의 말씀이 정확하게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자비롭다고 하는 말, 완성이라고 하는 말,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자비로움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리스 철학 안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되어져요. 넓고 깊은 것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의 삶 안에서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신앙적인 성숙과 인간적인 성숙함을 노력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연습한다면 그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겠죠.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성숙함과 신앙의 성숙함은 정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아무 상관없을까요? 1번, 2번, 3번. 정답은 뭘까요? 인간의 성숙함, 신앙의 깊이. 이거는 1번, 아무 상관없다. 2번, 정비례한다. 3번, 반비례한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뭐예요? 정비례한다. 당연한 일이죠. 사람이 개차반인데 좋은 신앙인이 되겠어요?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어때요? 밖에 나가서 사는 거는 그래, 어차피 한 번 살고 말 인생. 그렇죠? 있는 대로 어떻게든 끌어모으고 긁어모으고 나눠주는 데는 인색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면서 성당에 와서는 거룩하게 앉아있으면 그게 두 개가 교리감이 너무 크지 않아요? 인간의 성숙함과 신앙의 깊이는 어떻게 돼요? 같이 가요. 사람이 별로면 좋은 신앙이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깊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성숙함도 함께 노력하면서 가져가야 된다고요. 나의 인간적인 약함을 잘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나의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과 신앙의 깊이는 같이 가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완전하시니 여러분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자비로우니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성령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건 어디로 이끌어요? 거룩함으로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더 이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우리를,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죠. 하느님의 이제 세상적인, 세속적인 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마침내 구별되어졌어요.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셈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셈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죠. 복음의 황금률, 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황금률은 뭔가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가요? 비슷하게는 몇 분은 알고 계시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그렇지 않나요? 그게 복음의 황금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 때는 어떻게 살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너 나한테 이만큼 상처 줬지? 기다려. 내가 빼다 새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부부관계 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남이 먼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남편에게 해주시나요? 그래봐요. 그 삼식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때요?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언제까지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저도 더 못하겠어요. 60 넘으시면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이제 애들도 다 시집 보냈고 비즈니스도 그만큼이면 돌아갈 만하고 이제 신부님 제 삶을 이제 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쓰세요. 그렇죠? 남이 먼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해주지 않죠. 상처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고 하니 그게 하느님의 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뼈에다 새기죠. 두고 봐라. 늙기만 해라. 그때 가서 내가 다 갚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건 셈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어라.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아버지가 그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평생 가봐야 철 없잖아요. 철 들면 죽지, 남자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속을 썩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나이가 75세가 되셨는데도. 그러면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화상 또 천국 가라고 저런다. 천국 가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투덜투덜 푸념하시고 터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제가 위로 누나만 둘입니다. 아들 하나예요. 그러니 신학교 보내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이렇게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아들을. 저희 큰 누나가 수녀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신학교를 가고 그에 큰 누나가 수녀원을 또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 갈 때는 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이제 뭐 호적에서 판이 많이 하고 이제 뭐 큰일이 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큰 누나까지 수녀원에 가니까 아버지가 정말 기법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밤에 10시 넘어서 누가 초인종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더래요. 아들 못 살고 돌아왔을까봐. 딸 못 살고 돌아왔을까봐.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아서 둘이 기도했대요. 그냥 그런 세월들과 시간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렇잖아요? 신학교 보내놓고 나면 그때부터 아들 가진 죄인이에요. 성당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한번 잘못하면 절해가지고 무슨 신학생 아빠가 돼가지고 신부 엄마가 돼가지고 이런 소리 들을까. 그때부터 벙어리 3년이 뭐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벙어리. 그렇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성당 안에서. 그래서 자식들 신학교에 보내놓고 죄인으로 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노인들 참 볼 때마다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도 변화됐더라고요. 그 기도 안에서 그들이 조금씩 조금씩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가더란 말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게 쉬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아들 신부요, 내 딸 수녀요라고 내놓는 게 부끄러울까? 자식들 앞에서 앞세워 욕먹을까? 그런 걱정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 말 한마디, 몸가짐 한 번도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것들이 몸에 살면서 배셨더라고요. 또 아들이 좀 잘나서 빨리 신부나 돼줬어. 아무 문제 없이. 그렇잖아요. 그 시간 동안 견디고 견디느라 다들 가슴이 정말로 녹아내리고 기도로 견디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어 갔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래서 내 부모지만 지금은 가끔 보면서 저도 되게 깜짝깜짝 놀래고 배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푸념처럼 그 말씀 자주 쓰십니다. 되고 아이고 저 화상 또 천국 가라고 저런다. 그리고 그냥 웃고 털고 맙니다. 잔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원래 신앙생활은 나만 하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만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나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불평불만해요. 왜 저만 맨날 해야 돼요? 왜 저만 먼저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만 하는 거예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기억하시겠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음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주던가요? 제가 살면서 20대 철없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원래 우리 엄마는 내가 먹다 남은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우리 엄마는 내가 입다가 더 이상 지겨워서 안 입는 티셔츠 집에서 입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게 돼요. 감사함이 없다고요. 그 감사함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교하기 시작하죠. 감사한 게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모자란 것만 보여요. 어찌 그렇게 눈이 다들 요망한지.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감사한 것이 다 사라지고 당연한 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러면 집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의 집 남편은, 남의 집 자식은. 그렇죠. 감사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눈에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불평불만만 가득가득 쌓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사람 따라서 이민만 안 왔으면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모든 이야기의 끝은. 불평과 불만이 한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게 한이 돼요. 뼈에 사무쳐서.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야 된다면, 손해봐야 된다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영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죠.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이 기억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요. 그래야 본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남을 위해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본전 생각이 나요. 절대 안 채워줍니다. 남이. 내 배 아파 난 자식도 절대 내 마음 못 알아줘요. 아시잖아요. 한 입을 덮고 평생 살아봐야 남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고. 남의 편이지 내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한 입을 덮고 평생 살아봐야 내 속 안 알아주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말년에 쓸쓸하고 불쌍해요. 내 영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희생하지 말고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건강한 투자법이에요. 그렇죠?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들 투자하시잖아요. 영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기억하실 거라고요. 저도 그래서 가끔 제 자신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신부님,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이 기억하시겠지. 저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느님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신부도 사람이에요. 잘했다 소리 안 해주면 서운해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나는 엄청 신경 쓰고 고생해서 했는데 누가 잘했다 소리를 안 해주면 마음 한편으로 은근히 마음이 좀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해. 그럴 때 제가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제가 제 자신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삶 안에서 내가 연습해야 돼요. 살아내는 연습들이 계속 필요하다고요. 그걸 해야 조금씩 내가 변화되어 가죠. 근데 그런 연습이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신앙도 삶도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아요.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하느님의 이름을 알았으니 그러면 성령 하느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디서 만날까요? 성령 하느님을 우리가. 성령 기도회에서? 그 전에. 기도 안에서 만나야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느님은 하느님의 현존의 가장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하느님의 현존이 어떻게 드러나요?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 첫 번째 시간에 예를 들었잖아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자, 기도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화상과 대화가 잘 되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삼식이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다 달라고 하잖아. 돈도 안 버는 것이 이제 집에 와서 다 늙어가지고 능력도 없는 것이 삼식이와 대화가 잘 되나요? 아니면 집에서 맨날 바가지 긁는 마누라랑 대화가 잘 되나요? 마누라가 이제 맨날 바가지 긁으니까 형제님들 어떻게 하세요? 그냥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세요. 더 이상 못 듣겠으니까. 미안하다도 한두 번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마누라들은 뭐가 미안한데? 그러고 나서 무한 루프 지옥이 시작되어지죠. 남자는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여자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대화가 왜 잘 안 될까요? 되게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대화에서 70%의 지분은 뭐예요? 1번, 말하는 거다. 2번, 듣는 거다. 정답은? 다 알아, 대답은. 정답은 모두 다 알고 있어. 하지 않을 뿐이지. 대화의 70%는 듣는 거예요. 10분 저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알아주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 너머에 있는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렇죠? 그게 70%예요. 그리고 내 말은 30%만 하고 그러면 대화가 잘 된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실천하려고 해요. 고해성사 때 여러분들이 와서 고해성사 하시잖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죄를, 자매님들은 자신의 죄를 절대 먼저 고해하지 않으세요. 제 경험상. 자매님들은 처음에 들어오면 누구의 죄를 고해해요? 내 남편의 죄를 다 고해합니다. 우리 집 삼식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그러고 나면 그 뒤에 삼식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식이가 들어오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삼식이들은 들어와서 그럽니다. 아, 신부님 그저 제가 잘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해성사 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배워서 알지. 그래서 삼식이의 죄는 보통 삼식이가 직접 고해하지 않아요. 그 전에 들어오는 와이프가 다 고해성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맞나요? 악을 악으로 갚아도 괜찮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선 안 되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샘으로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면 안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습성화되어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이것부터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기도는 대화예요. 하느님과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70%를 잘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느님한테 몇 퍼센트의 지분을 주고 계세요? 얼마나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나요? 신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거기에 가져다 놓고 기다리고 침묵하고 신이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얼마나 자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70%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내 집에 있는 삼식이와 이야기하는 것과 신과 내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신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뜻만 끊임없이 관철시키려고 해요. 마치 제가 20대 때 했던 가장 철없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제일 부끄러운 나의 행동. 엄마 돈. 신학생 뭐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방학해서 오면 날마다 술. 나가서 푸고. 부모는 그 돈 벌겠다고 얼마나 어렵게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는데. 택시비가 아까워서 성당까지 버스도 안 타시고 걸어오세요. 그런데 아들은 밤 12시에 심야 할증 택시 타고 집에 갑니다. 술 처먹고. 그러면서 다음날 이야기하죠. 엄마 돈. 신학생이 뭔가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제가 지나갔던 시간 20대 중에 제일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 저희 어머니가 푸념 섞여서 했던 말 지금도 기억해요. 두 가지예요. 신학생의 나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신학생 뭐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남편 술국도 모질라서 아들내미 술국도 끓여야 되냐 내가. 두 번째는 이것은 집이냐 여관방이냐. 지나고 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 기도하고 하느님을 찾기도 부족했던 시간에 그저 뭐나 되는 것이냐 밖에 나와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던 내 어렸을 때 치기어린 모습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불킥 하시나요? 저는 이불킥 해요. 지금도 신부로 살면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의 과거의 나의 모습을 한 번씩 떠오르면 부끄럽고. 근데 어른들은 이불킥 안 하시는 것 같아. 이제는 다 그저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내가 그렇게 해도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면서 그저 전부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괜찮나요? 이불킥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 삶이 떳떳하신가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불킥 안 하시나요? 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손에 맡겨놓아야 될 문제죠. 내가 심판할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남이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악을 저지르는 것이 괜찮지 않아요. 두 분 부부신가요? 아, 그래요? 아니세요? 아, 죄송합니다.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길래. 여기는 혹시 부부신가요? 형제님은 세례명이 어떻게 되세요?
아, 루카입니다.
루카, 자매님은? 엘리사벳이요. 엘리사벳이 하느님 앞에 가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루카에게 왜 그렇게 했니?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는 저 사람의 몫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서 해명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루카에게 가서 그러겠죠. 하느님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엘리사벳에게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대답,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은, 남의 죄는 하느님께 맡겨두면 돼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하느님께 주도권을 주고 있는지, 기도의 중심이 나한테 있는지, 그 주도권이 하느님한테 있는지. 그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하느님의 음성은 절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본당 레디오 식구들한테 매번 강의할 때마다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제발 기도 숙제 좀 하지 말라고. 기도를 숙제로 해. 아침에 일어나면 레디오 단원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숙제 리스트 쫙 있잖아요. 우리 성령기도의 식구들도 그럴 거야. 그러면 그 기도 하느라 바빠. 아침에 이제 뭐라도 있어서 몇 시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그 기도 숙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거를 숙제라고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가 어때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저 해치우는 거야, 기도. 그렇잖아요. 기도 숙제 해야 되잖아. 제가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요. 실바노 신부님 축일이라고, 실바노 신부님 서품 기념일이라고, 돈도 갖고 오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건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하니까. 신자들한테 절대 단체별로 돈 걷어오지 마라 그래요. 그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본당에 내주는 돈으로 먹고 사는데 신부 아무 문제 없다고. 그거 가져봐야 나 쓸 데도 없고. 기도도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걸 숙제로 하니까. 숙제로 할 기도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 영혼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번당 식구들한테 기도도 뭐 파티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매번 그럽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저 본당에서 기도만 열심히 해달라고. 날 위해서는 안 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그렇게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숙제가 되면 안 하니만 못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 9.1 기도가 참 좋은데 한편으로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9.1 기도 하시는 분들. 9.1 기도가 기도예요? 폭력이에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답은 자기들이 알 거야. 9.1 기도 하는데 안 들어줘. 그래서 또 시작해. 청원 기도만. 감사 기도를 못하고.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서 점점 지쳐갑니다. 시들어가고 눈물이 말라가죠. 안 들어주니까. 그런데 그거를 붙잡고 그 9.1 기도 책이 달아지도록 그걸 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히려 좀 더 올바른 지향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내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 볼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지향으로 기도하는가. 자, 조금만 더 쓸게요. 기도 지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신앙이 들어있어요.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데 아침에,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로 오셨는지. 기도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 우리 남편 비즈니스도 오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럴듯한 며느리 보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믿는 하느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재물의 신이죠. 건강의 신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가 내 기도 지향 안에서 그 속사를 완전히 드러내요. 내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내가 믿는 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신이 나에게 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우리 남편이 오늘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되는 희생과 기도와 노력과 봉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중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신이 재물의 신인지, 건강의 신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느님이신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신지, 이 세상의 재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지.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시는 장면, 세 번째 장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장면에서 유혹자,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부귀 영화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It belongs to me.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악마가 이야기하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는 내가 기도하는 지향 안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느님께 간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영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오십시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신학교에 살면 매일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뭘 것 같으세요? 성모성? 그러니까 성모일도 안에서 기도들이 막 있잖아요. 신부들, 신학생들 한 3시간 반 기도해야 돼요. 신학교 매일. 죽을 마시지 앉아있어야 되니까. 신부 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무신부나 저나. 성모일도 아침 초대성, 독서기도, 아침기도, 낮기도, 저녁기도, 끝기도, 영적 독서까지 하면 한 3시간, 3시간 반 앉아있어야 돼요, 매일. 그 기도를 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뭘 것 같으세요? 시편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신학교에서 수업할 때 교수 신부님들이 들어오면 다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하세요. 수업 끝날 때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알아요? 일을 마치며 바치는 기도. 주요 기도문에 있어요. 혹시 나는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나는 레지오를 하고 있다. 레지오 카테나를 매일 바치고 있다. 레지오 시작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 기도의 이름이 뭐예요? 레지오 기도가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예요.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기도 아세요? 신학교에 가니까 이 기도를 매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이름이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재밌어요.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소서 성령님이에요. 하느님,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안에서 모든 일을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온 누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모든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께 청하는 기도잖아요. 그게 신학교 가니까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매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인지. 내 기도의 지향 안에서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배고프시죠? 점심 먹어야죠. 더 하면 혼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으로 조금 넘겨두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세 번째 강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